갈라디아서를 흔히 작은 로마서 혹은 로마서 개요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 교리를 대전제로 하며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기까지 하면서 고난을 무릅쓰고 바나바와 함께 세운 교회들입니다. 이 지역의 많은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으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주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고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던 곳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고난 중에 얻은 수고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고하여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전도한 지 불과 몇 년 후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성도들이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영원한 죽음의 원인인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 아래 있던 자들로 의로울 수 없으나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 종교와 율법 아래 있던 구약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자유라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를 받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자들이 바로 이 열성적인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이들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들은 유대교에서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으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할례의식과 구약의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더욱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열등하고 사도적 권위가 없다고 성도들을 선동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이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이 마치 다른 복음처럼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처하였던 이런 상황 하에서 갈라디아서는 이신득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 진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의 모함과는 달리 바울의 사도직과 바울에 의해 전해진 은혜의 복음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세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율법의 속박과 저주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당시 종교생활에 엄숙함에 매여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하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모든 수고를 다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강력하게 증거한 서신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복과 영광의 자유를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종교 세속화가 극심한 이때에 교회가 소생하여 회복되고 재건되고 개혁되어 교회 본연의 사명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오직 복음 위에 다시 서야 하며 성도는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서 믿음의 의로운 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의 사도적 사명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호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나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은 변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과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은 기독교 교리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다른 길로 가버린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며 복음에 대한 그들의 불신앙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숨어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됩니다. 아무 믿음도 없던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과 믿음의 관계는 마치 달걀과 달걀 관계와도 같습니다. 달걀이 먼저인지 달기 먼저인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또한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과 믿음으로 시작한 그들의 신앙의 근본을 잊어버림으로써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바울의 호된 질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본문 1절에서 어리석도다라고 질책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지각 없는, 멍청한 혹은 미친 등의 심하게 질책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신의 뿌리, 근본을 잊어버리면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서로 관계가 악화되었던 어떤 부부가 자신들이 처음 함께 떠났던 신혼여행지를 다시 함께 다녀와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그들이 만나서 낯설지만 설레임을 가지고 순수한 사랑으로 함께 출발했던 그때를 잊지 않는다면 이 부부는 오늘의 힘든 현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과 믿음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의 근본을 망각하고 율법과 행위로 교회를 변질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에 바울의 호된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시켰단 말입니까?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꾀임에 빠져 미혹되면 눈에 꺼풀이 씌인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꼬임에 깊이 빠졌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꼬임에 홀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기도로 깨어있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적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울이 어리석도라고 한 말에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필립스라는 사람이 번역한 성경에는 너희 가련한 천치들아라는 이런 참 가혹한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가련한 갈라디아 형제들아 어쩌면 그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빠져 다른 복음을 따르는 불신앙이 너무 기가 막혀서 한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치라고 불릴 만큼 큰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영적인 우매함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한 것은 거짓 교사들의 배후에 속이는 영 마귀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기꾼의 특징 중 하나는 진실한 사람보다 임기응변에 능하고 말을 더 잘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붙잡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하여서 바울이 이처럼 그들의 어리석은 일을 탄식하며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고 묻게 되었던 것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의 교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죄인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진리를 잘 받아들여 바울이 가르친 진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며 율법의 행위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빠져 믿음을 버리고 사망에 이르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바울로서는 얼마나 당혹스럽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마치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확실하게 믿고 있었지만은 그 믿음과는 상관없이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키라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이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하고 인격이 고상해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지각 없는 행동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가 어떻게 그들을 꾀어도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미혹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리석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믿는다고 다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헛된 것이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믿는 바가 자신의 생활에서 나타나도록 행하는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실 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자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미련하고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의 어리석음이 그들로 하여금 유대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의 꼬임에 빠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들의 생각이 부족하고 어리석게 된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옳은가 그런가를 상고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꼬임에 빠져서 복음적 신앙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더 좋은 선물을 버리고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꼬임에 빠져서 유대교의 낡은 창고에서 먼지에 가득 쌓인 옛 율법 행위들을 지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에 빠지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상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경시하면 누구든지 그러한 길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일수록 위장술이 뛰어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으면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들은 항상 성경을 빙자하여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립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성경을 처음서부터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더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 이단은 성경으로 시작해서 비성경적인 것으로 끝납니다. 시작과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를 이 끝단자가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2절과 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느냐 아직 영접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듣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질책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이미 말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율법과 복음 사이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율법과 행위로 끝내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복음에서 돌이켜 율법의 행위를 고집하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육체의 의를 쌓음으로써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 그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들의 모든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했던 고난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대적자들에게 고통만 당하다가 구원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니 바울이 어리석도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성령과 믿음으로 시작한 갈라디아 교회가 옛 유대교의 율법과 행위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동안 온갖 고난을 이기며 교회를 섬겨온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믿음의 선물이지 결코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이것을 행함으로써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네가 살았으니 이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은총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는 자발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순종의 모범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미지의 세계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들과 달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세상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만큼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도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는 아직 할례나 율법 제도가 있지 않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단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매월 회사에서 직장에서 월급을 정기적으로 통장에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은행 계좌를 알려주면 내일 몇십억을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계좌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엄청난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좌를 알려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다음 날 이 사람에게 약속을 지켜서 약속한 돈을 넣어준다면 그것은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좌를 개설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모든 축복을 날마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계좌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개설할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개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제일 으뜸이 되는 복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만이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입니다. 8절에서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성취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말과 같이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받은 복은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축복을 받으면 아버지의 축복을 누가 더 누리게 됩니까? 모든 가족들이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님들께서 받은 그 복을 온 교회가 함께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들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시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맞서 할례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육체 계통을 쫓아서 난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후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밝히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다면 다른 거짓 복음에 미혹되는 잘못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오직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도우시고 인도하심도 우리의 노력이나 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단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이 신실한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며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영생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지시되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